같이 아침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공부할 때마다 참 올바른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계속해서 배워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은 여태까지 이제 교리적인 내용을 이제 많이 공부를 했었죠. 이제 1단계부터 이제 9과까지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10과에 대한 그 부분은 좀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는 그런 그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과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올바로 분별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그 말씀을 분별하는 그 여러 가지 이제 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도 잘못된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10과에서 같이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올바로 나누어라는 이제 이 내용인데요. 제목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먼저 보면 살펴보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죠. 영적인 아들인 그 디모데에게 사실 이제 그 당시에 디모데의 전후서는 우리가 이제 이 목회자들을 위한 이제 지침서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로서 준비되어져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해서 이제 보내면서 거기에 이제 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참 중요한 그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그냥 읽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바르게 나누어서 이것을 바르게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이제 나타나기 위해서 연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여기에 이게 이제 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준 말씀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역자는 아니죠. 우리가 다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우리가 아주 깊은 그런 성경 지식을 다 공부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이 지금 시대에 있어서 정말 너무나 이 악한 세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있고 우리가 성경의 어떤 그 기본적인 그 진리들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굉장히 쉽게 이단들에 빠질 수가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아주 깊은 내용을 공부하자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어떤 기본이 되는 교리들을 공부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조차 구분하지 못하면 쉽게 이단에 빠지게 되는. 저희 이제 주말에도 저희 자매하고 이제 그 이단에 관련된 그 동영상을 잠깐 봤는데 사람들이 아주 쉽게 이단에 빠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단에 빠지는데 너무나 어이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단에 쉽게 빠질 수 있을까? 근데 거기서 그 이단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다 예수님 얘기해요. 예수님 얘기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성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기성교회는 너무 율법적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가 뭐냐면 기성교회가 너무 율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비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가 누구냐면 현현하신 예수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옆에 이제 그 어떤 여자가 나왔는데 그 여자가 이제 현현하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앞에 부분은 다 맞아요. 그러니까 야,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다 이게 혹하죠. 왜냐면 기존교회 문제점들을 알고 있고 자기 마음 안에도 아, 이게 문제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여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그런 얘기 안 하죠. 처음부터 그런 얘기 안 하고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그걸 이제 기가 막히게 연결을 짓는 거죠. 그게 참 마귀의 속임수가 얼마나 이렇게 날이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는지. 근데 우리가 성경적인 기본적인 지식만 몇 가지만 딱 확고하게 잡고 있어도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참 확고한 이 기본적인 그 진리 안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요런 그 교리의 바람에 그냥 휙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가서 그 하는 사람들 보면 뭐 목사라는 분들도 계시고 뭐 신학교에 다녔던 공부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 가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그 이단의 동영상들 한번 보세요. 저도 이제 그냥 우연찮게 봤는데 뭐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올려놓은 그런 사이트도 신천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 제가 최근에 본 건 이제 왕국 재림인가 왕국 그 재림에 대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오늘날의 왕국이 성취가 돼서 자기들이 이제 왕국 통치를 한다. 뭐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왕국 뭐 이렇게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 동영상이 나오는데 그 예수가 현현되어 있던 그 여자가 막 노래 부르다가 한마디 딱 하면 다 넘어져요. 그래서 한 번 딱 하니까 한 3분의 1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안 넘어지잖아요. 좀 있다가 다시 한 번 하면은 또 한 반 넘어져요. 마지막까지 안 넘어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한 번 딱 하니까 넘어지더라고요. 다 넘어지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그게. 근데, 아주 황당하고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근데 거기에 막 도취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참 너무나 그 이단이라는 게 왜냐면 거기서 희열을 느끼거든요. 예, 순간적인 이제 그 우리가 그 뭐랄까 카타르시스라나 그런 걸 느끼게 되고 그게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그 우리가 부흥에 옛날에 가보신 분들 있겠지만 지금이야 뭐 저희들이 부흥에 그 북치는 부흥이 안 가지만 저희가 예전에는 저희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막 부흥 시대 때는 부흥회 하면은 뭐 현수막이 얼마나 많이 걸려 있었어요. 뭐 그냥 한 주 걸쳐서 여기 교회 부흥회 저쪽 교회 부흥회 이래서 부흥회 막 따라가면은 북치면서 찬양 부르면서 주여 몇 번 하고 나면은 집에 오면은 시원해지잖아요.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 사람들도 아마. 예. 그래서, 아, 참, 이게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 인터넷을 한번 혹시 이제 보실 수 있으면은 그런 거를 이제 동영상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한번 보시면, 아, 정말 놀랍습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나. 예, 정말 터무니없고 황당무계한, 예, 그런 일들이 있고,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막 또 흰옷을 입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희한하게 마치 흰옷 입은 천사를 말하는 것처럼 그런데 참 어이가 없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러한 그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오늘날 늘어가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이 믿음에 그 이제 이 성경에 관련된 지식들 이 믿음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적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관한 지식들이 얕고 그 다음에 믿음이 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그 바람에 휩싸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제 기본적인 원리죠. 우리가 기본적인 성경의 원리들을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내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러한 잘못된 교리에 빠진 사람들을 이끌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가 꼭 성경을 그렇게 무슨 박노찬 목사님도 아니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박노찬 목사님만큼 이렇게 공부하려면은 우리가 한참을 공부해야 되지만 그렇게 그런 걸 공부하자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인 교리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공부할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최소한의 교리만 알고 있어도요 절대로 이단에 안 빠져요. 정말 우습습니다. 너무나 우스운 그 내용으로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귀가 이브에게 다가갔을 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여러분 마귀는 이브에게 어떤 그 불경 그 석가모니의 그 불경을 가지고 이브에게 가서 이브를 미혹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코란경이라든지 뭐 이런 거 들고 와서 알라가 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브를 속인 게 아니에요. 마귀가 이브에게 가서 이브를 속일 때 마귀가 사용한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브에게 다가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지 않았죠. 하나님 말씀을 조금 바꾸는. 그리고 또 마귀가 이브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받아쳐서 그대로 그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마귀에게 대하면서 자기도 말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방법은 갑자기 와갖고 뭐 석가모니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불경 얘기하고 이러면은 우리가 넘어갑니까? 거부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단이라는 그 뜻이 뭡니까? 다 똑같아요. 끝에만 다른 거예요. 조금. 그러니까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그리스도인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정말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냥 일반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또 그런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올바로 나눠야 된다라고 이 바울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나누는 것은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예전에 공부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공부를 했었는데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이제 그냥 공부한다 이렇게 물론 연구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말씀을 나누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성경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성경에는 세 부류의 이 대상이 나오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세 부류의 대상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세 부류에게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방인에 적용하거나 또 이방인에게 말하는 것을 유대인에게 적용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잘못 적용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올바로 나눈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구분을 짓는 거예요. 구분을 짓는 거 그런 것들이 바로 말씀을 올바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틀에서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기 앞서서 점검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우리가 공부하기 앞서서 먼저 점검해야 될 내용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재 공부하고자 하는 이 교재가 올바른 것인가 이거에 대한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믿고 또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 이게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 근데 이 성경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교재인 이 성경이 올바른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즘에는 교과서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저희 때는 교과서 하나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뭐 어디 출판사 이런 것들이 이제 교과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은 잘못된 교과서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A라는 교과서, B라는 교과서가 있는데 A라는 교과서에서 시험이 출제가 되는데 B라는 교과서 가지고 시험 공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밤을 새고 공부해도 올바른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예를 들면은 뭐 A라는 교과서가 똑같은 A라는 교과서가 있는데 그 교과서에서 뭐 누가 잘못해갖고 몇 장을 뭐 빼먹었다든지 그러면 시험 보면 그 중에서 올바른 점수가 나올 수가 없죠. 예,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앞서서 제일 필요한 것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교과서인 이 성경이 올바른 것이냐? 이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또 이것에 대한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귀가 이브에게 찾아왔을 때 어떤 다른 것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올바른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이분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 마귀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틀린 거였잖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셨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셨지만 이러한 것을 시기한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무엇이냐?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은 바로 이제 인간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인간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방법 인간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이제 훼손시키고 또 이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창세기에서 이브에게 나타나서 이브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일에 동참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지난번 그 김영균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가 창세기 같이 한번 자세히 살펴봤죠. 오늘 제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큰 줄기에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사탄은 처음에 이브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서 의심을 갖도록 했고 또 그와 같은 방법을 계속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계속해서 사람들 안에 그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란시키고 또 넘어뜨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공격하고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까지 올바른 말씀을 보존해 오시고 계시지만 사탄은 그것을 방해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의 그 성경이 전달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뭐 제가 그 김영균 목사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고 그냥 간단한 흐름만 말씀드리는 것이죠. 성경은 저는 이제 예전에 그렇게 믿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무조건 다 올바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개역 성경을 믿었었는데 개역 성경이 틀렸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성경이 틀릴 수 있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개역 성경이 뭐였고 그 당시에 제가 믿었을 때 이제 학생 시절 때는 개역 성경밖에 없었는데 성경이 틀리다는 말 자체는 이건 충격이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였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성경이 틀렸다라는 건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는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성경이 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성경이 크게 두 가지의 성경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죠. 그것은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통해서 보존하신 성경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마귀의 괴계에 의해서 미혹당하고 혼란에 빠져서 이제 넘어간 마귀에게 동조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훼손된 성경이 있다. 그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그 개역 성경,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믿었던 그 개역 성경은 중국에서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전달됐잖아요. 근데 이 중국에서 전달되어서 우리에게 우리 손에 왔던 그 개역 성경은 그 중국어, 원래 중국어로 번역된 그 성경의 그 근간이 뭐냐면 그 네슬 알란이라는,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한번 드리게 되겠는데, 네슬 알란이라는 그 판을 그 근본, 근간으로 해서 번역된 그 책이 개역 성경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새번역 성경이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그 개신교에서 장로교회라든지 감리교회 이런 교회에서 보는 그 성경이 여러분 보면은 네슬 알란 몇 판을 번역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 네슬 알란이라는 그이 판이 그러면 그 판은 어디서 왔느냐? 그 판은 이제 뭐 아주 복잡한데 그냥 여러분들에게 큰 흐름에서만 말씀드리면 그 오리겐이라는 그 학자가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에. 그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이라는 학자가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이 오리겐이라는 학자를 굉장히 그 훌륭한 학자로서 인정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 목사님들한테 가서 오리겐 아세요? 그러면은, 아, 오리겐 훌륭한 학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이었어요. 영지주의자였고.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이제 번역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어떤 일을 했냐면, 영지주의자는 이제 이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가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은, 육신은 아주 쓸모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 믿을 수가 없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그 내용들을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예. 육신이 어떻게 이 영적인 하나님이 될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관련된 그런 구절들을 다 모조리 손상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이제 하나님이다 이런 거를 뭐 그라고 바꾼다든지 뭐 요런 아주 그런 이제 그 지난번에 우리 김영기 목사님 모셔갖고 많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러한 모든 것들에 이제 물론 그 이후에도 예, 또 카톨릭이 개입을 해서 웨스트 홀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성경을 변개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된 안타깝게도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돼서 왔으면 참 좋았는데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라 이러한 네슬 알란의 계열에서 번역된 중국어 성경이 한국에 제일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는 안타깝게도 이러한 개역 성경의 기본을 가지고 이 성경을 믿고 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킹제임스 성경이 들어오기 전까지 거의 한 100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100년 되는 거죠. 그럼 한 60, 70년 이상 우리나라에는 이제 잘못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바른 성경을 우리에게 전달해 줘야 되지. 어떻게 60년, 70년이나 이렇게 잘못된 성경 우리가 받을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을 여러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진짜 계시다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잘못된 성경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이런 의문을 가졌었는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여러분, 성서 유니온이라는 그 성경을 예전에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줬는데, 여러분, 성서 유니온이 그 개역 성경이거든요? 근데, 영어 원문을 한번, 예전에 영어 원문을 보면 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되어 있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든지 알려면 알수 있었어요. 예, 물론 이제 우리가 언어적으로 좀안 됐으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최근에는 성서 유니온에서 그 성경을, 그 영어 성경을 나눠줄 때, 한글하고 영어 성경을 할때그 영어 성경을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라 다른 성경으로 바꾼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아시면 모르겠어요.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예전에는 제가 킹제임스 성경이었다는 걸 제가 예전에 파악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러한 그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잘못된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오늘날에 우리나라 이 한국 기독교가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뭐 간단한 예로 봐도 뭐 침례하고 세례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장로교회는 침례 주지 세례 안 주거든요.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세례 주잖아요. 물 뿌리는 거. 예. 그러니까 성경 하나가 잘못되면 이렇게 큰 이 세례와 침례의 차이라는 건 엄청나게 큰 차이거든요. 예, 침례는 구원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 얘기할 때도 이 침례가 굉장히 이게 중요하거든요. 편하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인데 요 단어 하나 때문에 예, 사람들이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큰 문제가 있잖아요. 성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성경에 이런 그 잘못된 전달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설명 한번 드렸었는데 제가 오늘 그거를 잠깐 그 우리나라의 그 유명하다는 그 히브리어에 아주 정통하고 우리나라 이 성경 그 역사에 관련해서 굉장히 정통하다는 그분 이제 이 박 누구누구 교수님이세요. 전 장신대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쓴 글을 조금만 요약을 해서 그 조금만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을 때의 일을 상상해 보자. 그 편지는 매 주일마다 아니 매일 그 교회의 회원들에게 읽혀졌을 것이다. 것이고 따라서 오래지 않아 그 편지는 때가 묻거나 부러지거나 끊어지거나 해서 그것을 새 용지에 옮겨 써야 할 처지가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파피루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옮겨 쓰는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정성을 다해서 원본과 차이가 없는 것을 만들려고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그 시대에는 헬라어 문자가 대문자들만 있었고 이제 히브리 문자가 이제 그 당시에는 대문자들만 있었고요. 띄어쓰기라는 제도가 없었다. 그러니까 글이 그냥 다 연결된 거예요. 모음도 없었죠. 그리고 활자판이 아니고 손으로 쓰는 것이어서 같은 글자라도 모양이 다 다를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옮겨 쓰는 사람이 원본을 100% 그대로 옮겨 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이 연약한 파피루스에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아무 손상도 받지 않고 그 원본이 고스란히 오늘까지 보존되도록 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다. 여기까지 중요하죠. 이게 맞죠? 예.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예. 이 이제 전 장신대 교수님이 유명하신 분이에요.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시지 않으신 것이 사실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본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여러분,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 기성교에서. 아멘 한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볼 땐 너무나 이 황당하지만. 근데 여러분, 이분이요. 쓴 글을 보면요. 엄청납니다. 이 지식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들이 가갖고 이게 변론해도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믿어지지 않겠어요? 쉽게 믿어지죠. 예. 참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황당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많은 성경의 어떤 그 지식과 역사적인 그런 고증들을 대면서 결론적으로 요 딱 말을 하는 거예요. 앞에 막 여러 가지 내용을 하고 마지막에 딱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12편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주님께서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원본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원본에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 원본은 지금 없어요. 원본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원본은 지금 어디 있다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있다라고 시편 시편에 있죠. 시편 119편인가요? 거기 나오죠. 시편에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시편에 원본이 하늘에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 지금 무슨 얘기예요? 원본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본이시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씀이 손상되는 것은 하나님이 손상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틀렸다고 말하는 건 하나님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갠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곧 말씀인 것을 말씀하고 있더니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곧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이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틀릴 수도 있다? 그것을 허락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학자가 된다는 게 참 두려운 일인 것이죠. 근데 이분이 쓴 글을 보면요, 그 뒤에 여러 가지 막 굉장히 장한 글들을 적어놨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우리는 끊임없이 원본과 가까운 그 사본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에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된다. 그걸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분에게 있어서 원본은 아직, 그러니까 원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본들, 그 수없이 많은 사본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사본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성경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분은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의 현실이 이겁니다. 이게 지금 올바른, 오늘날의 기독교의 현실이 정말 이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그 개역 성경을 믿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번에 새번역 성경이죠? 이런 것들 믿는 사람들한테 저도 예전에 이것을 알고 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믿는 사람들, 특히 저희 가정에 형님도 믿고 그러니까 불러놓고, 형 이거 봐봐, 이거 틀렸어. 그러니까 이제 형님도 저도 이 성경을요, 킹제임스 성경이 옳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까지 한 6개월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옳다라는 걸, 그러니까 개역 성경이 틀린 것 같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이 맞다, 이것까지 가기 한 6개월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 안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틀린 말씀을 주실 수, 이런 그 마음이 너무나 참 오랫동안 이거 믿기까지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인 거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러한 그 이 개역 성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새번역 성경 이런 사람들 믿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들이밀면서 틀렸다 이렇게만 하시면요, 오히려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김영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그 바른 말씀을 제시할 때는 무조건 틀렸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지혜롭게 성경 구절을 펼쳐서 이렇게 제일 좋은 성경 구절이 저는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사야서 14장에 있는 그 루시퍼에 대한 성경 구절 있죠. 이 루시퍼에 대한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14장에 보니까 이 루시퍼가 계명성으로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14장 14절인가요? 거기 12절인가 거기 보면은 계명성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계명성이 계시록 22장에 가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계명성이 새벽별이라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록 22장에 설명 나오는데 그 새벽별이 새벽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그 루시퍼 사탄이 똑같이 계명성 즉 새벽별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의 가장 큰 단점 오류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루시퍼하고 예수님을 똑같이 표현하는 거죠. 예,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틀린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네요. 그 이스터에 대한 내용. 예, 그 무교절 다음에 유월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바뀐 거죠. 예, 곧 그 두 구절만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계속 설명해주면 성경이 이제 뭐 물론 이제 다른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 구절 될 필요도 없습니다. 한 두 구절 정도만 이제 제시하면서 너가 한번 성경을 좀 자세히 한번 봐라. 이게 성경이 왜 이런지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의문을 갖도록, 우리가 뭔가 이렇게 제시해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마귀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서, 그러니까 오히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스스로 의문을 갖도록 그렇게 제시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인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시지만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또 모르시는 분들이 좀 이제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